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22일 월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을 신지은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는요, 유튜브 아빠로 인기를 끄는 50대 중년의 미국 남성이 있다는데요. 채널을 만든 지 두 달 만에 2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모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하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요. 뭐 매일 일상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듯 자상한 조언을 해주는 채널입니다. 선반 만드는 법, 막힌 배관 수리법, 면도법, 자동차 수리법, 넥타이 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빠가 아들에게 알려주듯 다정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뿐이라는데요. 아니, 다 큰 내가 이걸 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아빠다운 아빠의 부재가 빚어낸 시대적 현상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제작한 분은요, 실제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서 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된 건데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낸 거죠. 아,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걸 느끼실까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작한 분은요, 자기와 같은 랜선 아버지,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아버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면서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100번 맞는 말이죠.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행복해지는 이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도 월요일과 함께 시원하게 열리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하는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요약 보고에서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측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피해 손실액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고 그 당시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71만 9천 달러가 소요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통일부의 대남 전단 살포 중단 촉구와 관련해 남북 합의는 이미 휴지장이 됐다며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전선부는 21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 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3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23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서 정 실장이 지난 2018년 4월 12일 백악관 국가안보 사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제안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든 외교적 춤사위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오명돈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무증상 감염자는 현재 파악된 환자의 10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는 일상 대화 속에서도 쉽게 전파하므로 자기도 모른 채 감염된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대책의 최종 목표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니라 확산 속도를 늦춰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토록 하는 것이라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의 학습장형 컴퓨터 시장은 온라인 계약과 재택근무 효과로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22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1분기 한국 내 학습장형 컴퓨터 시장 규모는 86만 5,54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소폭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2분기 한국 내 학습장형 컴퓨터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노동력과 부품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가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상하면서 비축물자의 재고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가을에 올 2차 유행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는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만 3천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도 4,7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21일 자체 집계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18만 3,0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신규 확진자 수는 브라질이 5만 4,7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이를 뒤따랐습니다. 인도에서도 15,400명 이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최근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요. 뭐 군대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북한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주신다고요?
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지난 17일에 예. 개성공업지구에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개성 지역 이 군부대 전개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군 간부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결과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반대를 했다면 아무래도 네. 군 간부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이유였나요?
네, 이 소식은 지난 19일 데일리 NK 군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네.
일단 반대 의견을 밝힌 군 간부는 그 2군단 소속 포병 연대장, 그러니까 대작급 간부고요. 네. 그리고 연대 참모장, 직급은 상자.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장교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이제 반대 이유를 밝힌 이유는
네.
개성이 개활지다. 그러니까 활짝 열려 있는 그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방사포 같은 이런 포무력을 전면 배치하는 건 작전 전술상 불리하다고 보고를 했고 이 때문에 즉시 보직 해임됐다고 합니다. 포병 연대장은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병 부대는 적진을 타격한 후에 공격 위치를 변경하거나 무기를 은폐하기 위한 방어적 시설이 필요한데 개성주둔 예정지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산이나 언덕이 없어서 갱도나 참호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고
네.
참고로 이 2군단은 개성공단 설치 전에 이곳에 주둔했었던 부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사실 근데 군대는 네. 지시를 하면 따라야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현장 지휘관들이 다른 의견을 낼 만큼 개성의 전투 지형이 좋지 않나 보군요.
그렇죠. 이제 북한군 같은 이 엄격한 상복하명 예. 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반대 의견을 좀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좀 개성이 포병 전력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가 봅니다. 네. 이 군단 소속 이 포병 연대장은 우리가 포문을 열기 위해 준비 동작만 취해도 적들이 선제 공격을 해올 거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실전 배치된 신형 방사포까지 개활지대에 끌고 나간다는 것은 예. 전략상으로 자멸의 길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
네.
여기에 그 밑에 부하였던 연대 참모장도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포병 부대를 배치를 하면 긴장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군사 전략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소신껏 피력을 한 겁니다.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신껏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소신을 밝힌 결과가 징계 처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두 사람은 이제 상부 명령에 불복종한 죄로
네.
2군단 보위국 우리나라 기무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영창에 일단 구류가 됐고 직위에서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징계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2군단 내부에서는 개성의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킬 계획이라면 방어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 실무 쪽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네.
사실 개성 공업지군에 군대 배치를 한다는 게 일시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예.
소식통은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지구에 병력을 전진 배치할 수도 있고 다시 후방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분위기로 볼 때 올해 말까지는 이 전연 지역,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무력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뭐 소신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북한 군 간부들도 좀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좀 긴장감 조성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현재 북한 당국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 당국이 전체 그 기업소나 공장에 외화벌이를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외화벌이를 뭐 목표를 달성하라 이런
예.
지시가 내려오자 평안북도의 경우는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1급과 2급 공장 기업소는 연간 그 애화 계약을 하달을 할 때 빼놨나 봐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북도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조개잡이로 지금 외화를 마련하라고 바닷가로 지금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이러면 전업이 아닌가요? 다른 일로 넘어가는 거.
뭐 외화벌이 아마 네.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예.
뭐 외화벌이 뭐 전문하는 노동자를 별도로 묶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안북도 지금 철산곶 앞바다에 조개가 많이 잡히는가 본데 조개잡이를 하려고 각 기업소 노동자들 대거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 이제 최근 조개를 채취하다가 조수 시간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12명의 노동자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제 그 조개잡이를 하는 노동자들이
네.
이제 모여가지고 대충 바닷물이 빠지는 그 시간 무렵에 배를 타고 쭉 바다로 나가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개풀에서 조개를 캐는가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밀물 전에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밀물 들어올 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급히 다시 또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조개잡이에 몰두하다 보면 물대를 좀 파악을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좀 발생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 익사한 노동자 12명은 그 덕천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 소속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했는데 이걸
네.
못하고 한꺼번에 좀 익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국에서는 보상이나 향후 안전대책 같은 걸 마련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소 측은 본인들 실수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그 책임을 지금 미루고 있고
네.
그래서 유가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은 중앙당에 신서 청원을 해서라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 기업소 일꾼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현재 벼르고 있는 상태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유족들이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국민들도 네. 다 들고 일어나고 북한의 경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가요순위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순위 한 100위나 200위 안에만 들어도 인기도 많고 돈도 뭐 어느 정도 잘 버는 가수와 노래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1위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어서 가요 순위 인터넷 사이트를 다 없애야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는 있지만요. 그것도 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단점 싹 없애고 좋은 점들만 반영을 해서 가요 순위 사이트가 더 잘 운영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려워도 빨리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가요순위 인터넷 사이트 100위 안에 지금도 들어가 있는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벌써 데뷔한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에이핑크가 2014년에 발표한 상큼한 히트곡입니다. 미스터 추. 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많이
일주일도
덥네요.
잘 지내셨죠?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자,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뉴스를 접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세계 뉴스를 보면 인도 그리고 중국 간 국경선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 연이어 들려왔거든요.
예.
군인들이 충돌을 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두 나라
네.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선을 지키던 양측의 이제 군인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 건데요. 인도 측에서 발표한 것이 사망자가 20명
예.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중국 측 사상자 규모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쪽에서 이제 보도를 하기로는 여기서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도 측에서 한 그 SNS 상에 공개가 된 사진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중국 쪽에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무기인데 이 쇠몽둥이 끝에 이렇게 못이 붙어 있는.
아이고.
그래서 네. 이거를 중국 측에서 휘둘렀다라고 이제 인도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거의 살인 행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처음에 보도가 나온 것은 양측 간의 투석전이 벌어졌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군인들끼리 투석전을 하느냐면은
네.
일부러 이 군인들의 충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경계를 서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을 들고 있으면 좀 가까이 못 갈 거 아니에요. 멀리
네.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총을 안 들고 있으니까 둘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비가 붙게 되고 주먹질이나 이 투석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먹질이나 투석전은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쇠 몽둥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최근에 굉장히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 거죠.
네. 뭐 못이 박힌 쇠몽둥이면 정말 뭐 끔찍한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이렇게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데에는 뭐 오랜 역사가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한 1세기 정도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1914년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인도를 영국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죠.
네.
식민 통치를 하면서 당시에 영국 북쪽 경계선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티벳이었죠. 그러니까는 중국에 합병되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인도와 티벳 간의 경계선을 임의적으로 영국이 이제 그어놓은 선. 흔히 맥마흔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예.
맥마흔 선. 그러니까 영국이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중국이 이 티벳을 점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중국 쪽 입장에서는 영국이 그은 선은 임의적으로 자기 편의대로 그어놓은 곳이고
네.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획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인도 측과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쪽이 좀 불리하게 돼 있다. 우리 쪽이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맥마흔 선이라고 하는 것. 저 인도는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고
예.
중국은 이걸 다시 재획정하자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정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불평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 전 지역이 분쟁 지역인 건가요?
사실상 전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국경선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예.
그 중간에 조그마한 나라 두 나라가 있죠. 네팔과 부탄 두 나라가 있는데
네.
그 두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는 이 부탄의 동쪽 그다음에 그 두 나라 사이 그다음에 서쪽 특히 이 서쪽 지역이 굉장히 좀 분쟁이 더
예.
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저 인도에서는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인도가 주장하는 카슈미르 지역은 이렇게 넓게 더 펼쳐져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북쪽 지역을 중국이 지금 영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악사이친이라고 하는 부르는 지역인데 그 인도에서는 그 악사이친 그 지역까지 전부 인도 땅이라고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중국은 아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전 지역이 다 분쟁 지역인데 특히 이 지역이 굉장히 저 분쟁이 더 심한 것이고요.
서로 피곤하겠어요.
서로 피곤하죠. 근데
네.
거기가 뭐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런 거라면은 사실 이게 누구 땅인지가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좀 구별이 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살기 힘든 이 산악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안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구 땅인지가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네. 뭐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악사이첸에 중국이 고속도로 건설하고
네.
뭐 부탄 오른쪽 왼쪽도 뭐 분쟁 지역이라고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쟁을 겪고 있는데 과거에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도 벌어졌었다고요?
네. 전쟁까지도 벌어졌었어요.
네.
지금에 와서 좀 그나마 좀 잠잠해진 편이거든요.
네.
60년대에는 실제로 두 나라 사이에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이 국경 지역을 놓고 분쟁 지역이 이제 좀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예.
인도하고 중국 사이를 보면은 보통 이게 세계 지도 같은 거 보면은 국경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두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뭐 나라에서 어느 한 출판사에서 지도를 이제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분명히 한쪽 나라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왜 국경선을 그렇게 그렸냐.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점선으로 이중으로 그려요.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 땅인지가 불명확한.
네.
지금은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고
예.
인도 인구가 13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서로. 네.
세계에서 제일 인구를
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면 큰일 날
그럼요.
일이죠. 그래서
예.
두 나라 모두 거기까지는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계 근무를 서는
네.
군인들도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경계를 서게 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오고 있는데 근데 현지에서는 국경선에서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군인들은
네.
아무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자꾸 마주치고
그렇죠.
하면 시비가 붙을
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군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금 크고 작은 그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만 20명이 사망했고 중국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정도 규모로 군인들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70년대 이후로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번 사태가 사실 뭐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은 뭐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건데 근데 사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는요 인구는 비슷해요.
네.
근데 국경선 분쟁 외에도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은 과거 역사에서도 보면 좀 아웅다웅 좀
맞아요.
분쟁이 네.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는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분쟁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그럴 만도 하다.
그렇죠. 우리도 일본하고 독도
그렇죠.
문제로
네.
분쟁이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두 나라 사이에서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 또 하나가 우리가 뭐를 들을 수 있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중국의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키르기스탄 등등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구소련
예.
국가들이었죠. 근데 그쪽으로는 중국이 더 이상 개발해서 나갈 만한 여력이 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광활한 그냥 비옥하지 않은 땅들이 많고
네.
대신에 이 바다로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중국 사람들은 커요. 근데 중국이 바다로 나가려면 이 동남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나가는데 태평양은 이제 우리하고 일본 옆으로
예.
미국 쪽으로 있는 바다고 그 중국 밑에 인도 그 아래쪽에 있는 바다가 인도양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만약에 중국이 진출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왜 남의
그렇죠.
앞바다를 왔다 갔다 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도양의 소위 말해서 패권을 놓고
네.
중국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싶어 하고 인도는 그게 이제 싫은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양 패권 문제로 두 나라가 굉장히 지금 그 앙숙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예,
그거를 좋아할 리가
네.
없죠. 그러면서 과거에 중국이 미국 쪽에 그런 사인도 보냈죠. 아,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분히 나눠 가지고도 남는다.
네.
그러니까 패권 국가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얘기지만, 근데 미국은 그 꼴을 또 못 보는
예.
거고 그런 것처럼 인도양에서도 똑같이 인도하고. 근데 인도는 미국보다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인도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오스트레일리아,
네.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 지원을 자꾸 하는 것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견제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네. 중국은 소위 일대일로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해서 육로로 이렇게 유럽하고 이 아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이 재현하겠다.
어.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그 연결, 과거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바다로 연결. 그 바다로 연결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인도양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중국에서는 일대 일로
네.
이렇게 이제 두 길로 하나는 육로, 하나는
네.
수로 이걸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 바닷길에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도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중국하고 인도는 앞으로 21세기에 이 충돌이 많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인도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중국만큼 힘이 세진 않지만 워낙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는 나라라서 앞으로가 좀 좋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자, 중국은 근데 사실 뭐 여기저기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인도에 다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보면요.
네.
반중 정서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그렇죠.
있다죠.
예, 아까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네. 사진이 인도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인도 국민들의 이 저 반중 정서를 자극을
예.
하고 있는데 특히 또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어쨌든 옆 이웃 나라니까 이제 무역 거래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 사이의 무역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인도 쪽에서 무역 적자가 심해요.
또 미국이랑 비슷하네요, 약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흑자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죠.
그래서
네.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인도가 500억 달러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도 입장에서는 이거 가뜩이나 지금 중국한테 그 장사한 손해 보고
네.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팔아주는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데
네.
이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지라고
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중 정서가
이
중국 물건을 사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이 중국 물건 이 거부 운동, 사지 않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게 13억이 넘는 인구가 그렇죠. 중국 제품을 안 사겠다 해버리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큰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리고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저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벌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행정 단위에서도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는 국가 단위에서 무슨 필요한 물건들 네.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일 거 아니에요. 저 인도 정부에서 중국 제품 안 써 이렇게 해버리면은 큰 타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신망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의 이제 큰 회사 화웨이라든가 등등 이런 회사를 지금 미국에서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중국 제품 쓰지 마라.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인도가 때마침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럼 안 써. 동참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인도 정부에서 앞으로 통신망에서 중국 제품을 전부 빼 이렇게 이제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태라 그러거든요.
예.
당장 이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그런 그 압박이 될 네. 수도 있는 그런 그 위기인 거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뭐 인도가 요즘 또 글로벌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인도를 또 다른 뭐 그 시장으로 보는 그렇죠.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참 걱정이네요. 자, 네.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 뭐 다른 상황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 이게 길게 봐야 네. 될 것 같긴 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네. 아주 돈독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이제 굉장히 확산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저기 인도라든가 네. 등등 다른 나라들과도 무역 그 관계를 쉽게 어떻게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점점 국가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GDP, 그 국내 총 생산 규모로 하면은 이미 지금 10위권 안으로 번쩍 들어와 버렸단
예.
말이에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도 앞으로 이제 무역 관계에서 인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그 한쪽으로 일방적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네.
좀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나라만 상대한다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각적인
네.
그런 시각, 다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정세라는 게
그렇죠.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잘 이 정세 속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일장 시간에는 최근에 세계적인 뉴스로 부각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는 락이라고 불리는 좀 더 강렬한 음악의 가창력도 아주 좋아야 소화가 가능한 그런 음악으로 유명한 대중가수들도 많은데요. 특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고음이 올라가고 아주 인상적인 창법으로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가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가수의 흉내를 내는 게 장기가 될 정도인데요. 김경호라는 남자 가수고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여튼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인기 락커입니다. 김경호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금지된 사랑.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볼 텐데요. 양정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늘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미래의 공연인가? 무섭기도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 글쎄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도 이제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밝힌 소감인데요.
네.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14일에 첫 유료 온라인 콘서트인 방방콘 더 라이브를 개최했습니다. 이 원래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부터 전 세계 순회 공연을 열기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게 전면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방방콘이란 이름의 온라인 콘서트, 즉 인터넷상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한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방탄소년단의 소식은 언제 들어도 참 뿌듯하기만 한데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번 공연이 소위 대박을 쳤다고요?
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예.
100분간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이 방방콘 더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했고요.
네.
이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이날 공연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총 107개 지역에서 최대 75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 관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5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5회 공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온라인 유료 콘서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소속사인 빅히트에서는 세계에서 진행된 유료 온라인 콘서트 중에 가장 큰 규모이고 코로나19로 공연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인데 사실 이게 유료 공연이었던 만큼 저는 벌어들인 수익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번 콘서트 티켓 가격이요. 팬클럽 가입자는 29,000원, 미 가입자는 39,0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달러로 하면 한 30에서 40달러 정도 되는 금액인데 현장 콘서트,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콘서트 비용에 비해서는
네.
4분의 1 정도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아직 총 수익이 집계되진 않았지만요. 팬클럽 가입자 시청료 기준으로만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220억 원, 1,800만 달러에 가까운 티켓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팬들에게 판매하는 공식 상품, 저희가 굿즈라고 부르죠. 예. 이것도 60만 개 이상 팔렸는데
예.
이 가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또 의상이나 무대 교체 시간 동안 방영된 중간 광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매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 광고는 뭐 몇십만 명이 보는 광고일 테니 광고비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잘 키운 K-POP 아이돌 그룹 하나가 기업 하나의 역할을 해내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공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문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 콘서트의 성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점차 확산되는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문화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팬들과 직접 만날 순 없지만
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연 중간중간 댓글을 읽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면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준 거죠.
네.
사실 방탄소년단의 이 대규모 인터넷 공연 이전부터 한국의 많은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은 다양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팬들의 댓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팬들과 소통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예.
요즘엔 이걸 그 새로운 용어로 온택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온택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갔군요.
예, 온라인을 통한 연결과 소통을 더한 신조어라고 하네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타인과 실제 만남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나마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자는 거죠.
예.
뭐 행사 취소나 뭐 약속이 연기되고 또 계약이 연기되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이들이 온라인으로 각종 외부 활동을 하는 새로운 유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사 때 처음만 해도 우리가 언택트라고 부르면서 서로 단절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라도 서로의 온기를 느껴보자 이렇게 온택트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 방방콘의 성공을 시작으로 그런 온택트 문화 더 활성화될 걸로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문화 업계가 이 온택트 서비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예.
특히 전 세계에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K-POP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다양한 온택트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예. 한국의 유명 인터넷 서비스 회사 네이버와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사 소속인 동방신기, NCT 127, 슈퍼주니어 등 K-POP 아이돌 그룹들이 잇따라 인터넷으로 공연을 펼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비욘드 라이브라는 제목만큼 최신 기술과의 접목도 눈길을 사로잡았다죠?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게 증강현실 AR 기술인데요.
예.
슈퍼엠의 미 발표곡 타이거 인사이드를 처음 공개할 때는 거대한 호랑이가 등장해서 무대를 뛰어다녔고
예.
이게 실제 호랑이는 아니죠. 그쵸? 영상으로 네. 구현된 호랑인데 네. 정말 사실감이 있는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또 NCT127에는 용이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구현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도 압권이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슈퍼주니어 콘서트였는데요. 이때 12m 높이의 자이언트 쇼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 한 명인 최시원 씨가
네.
거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을 한 거였죠.
대단하네요.
예, 이번 공연은 한국의 통신기업 SK텔레콤과 협력해서 이 AR 콘텐츠를 선보인 거고요.
예.
무려 106대의 카메라를 담아서 그런 대단한 기술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언택트 공연하면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게 현장감이잖아요.
그렇죠.
화면으로만 봐야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중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 방에서 즐기고 있는 팬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200개의 분할 화면에 담아 가수와 팬들이 함께 모여 공연을 즐기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좀 특별하게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새로운 공연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K-POP 아이돌 그룹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 들을 개척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양정화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 너 연예인 누구 닮았다. 아니면 너 내 친구 누구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하는데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네, 듣다는 보통은 영어의 hear, H-E-A-R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응, 그런 소리 많이 들어 할 때는 hear를 빼고 I get that a lot, get을 씁니다. get은 같다, 여겨진다 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요. 여기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응, 그런 소리 많이 들어 I get that a lo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23일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3도, 해산 16도, 청진 17도, 신의주 강계 함흥 19도, 평양 개성 사리원 20도, 해주 원산 2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21도, 삼지연 25도, 원산 27도, 신의주 해주 함흥 28도, 해산 30도, 평양 강계 개성 사리원 31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상승한 39.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3% 상승한 1,7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7.59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국의 K-POP 가수들이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 코로나19 시대 세계 문화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지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K-POP 팬들에게 한방 먹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 달여 만에 재개한 유세가 저조한 참석률로 굴욕을 당했다는데요. 그 배경에 10대 청소년들과 K-POP 팬들이 합작한 노쇼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이 노쇼 시위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기 시위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계 1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중심 사회관계망 서비스 틱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자주 사용하는 미국 청소년들과 K-POP 팬들이 수십만 장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 참석표를 예약을 하고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최근에 흑인 사망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인권 시위 같은 데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나 말 등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한 미국의 K-POP 팬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자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소중하다,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공감하는 K-POP 팬들이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준 거라는데요. 다시 한번 K-POP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선하고 좋은 영향력만 세계에 끼치는 K-POP 문화와 가수들 그리고 그 팬들도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일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굉장히 뭐 개인적이고도 솔직한 가사에 머릿속을 맴도는 랩과 멜로디로 아주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입니다. 와, 이 노래가 나온 지도 벌써 6년 가까이 됐네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노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행복해요. 우리 아프지 말고. 그리고 우린 내일 더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노인 별사당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